살아가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거나 혹은 실패했을 때, 또 정반대로 너무 잘했다고 여길 때 이상하게 낙심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대단한 업적을,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난 다음, 뭐 할 만큼 했으니까, 또 잘했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낙심했죠. 누군가의 오해 때문에 절망했죠. 죽고 싶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때 엘리야는 그 떡을, 고기를, 포도주를 마시고 호렙산을 향하여 적어도 30주 야를 달려갈 만큼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연말 새벽 기도의 자리가 어쩌면 낙심할 수도, 또 지친 자리 속에서 희망조차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마치 로뎀나무에서, 아래에서 나 이제 다 귀찮아서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라고 탄식하고 있었던 엘리야, 하나님이 먹여주셨죠? 마시게 해주셨죠? 새 힘을 주셨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지쳤는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 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소홀했지 않습니까? 멀어졌지 않습니까? 읽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낙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지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한 주간 연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먹여주시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호렙산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사명과 꿈을 가지고 마지막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고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한 모퉁이에서 살았던 이 야곱, 원했던 소원, 죽을 만큼 고생했지만 죽을 만큼 열심으로 살았던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이상하게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여기저기 터지고 자식들도 그 모양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야 돼. 여기가 너가 있어야 될 세겜의 땅이 아니라고. 이 땅은 아니라고. 그 환상을 보고 일어났던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 온 가족들을 모으고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오늘 우리가 떠나가자고, 베델로 다시 시작해야 됐다고. 그래서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땅속에 묻어두고 그리고 베델로 떠나갔습니다. 때때로 가진 것도 있고 부러울 것도 없이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뭔가 허전한, 뭔가 부족한, 여전히 결핍된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느냐고. 너 왜 인생에 모든 걸 가졌는데도 여전히 결핍하고 왜 허전하고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조차 없는 줄 아느냐라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였던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던 베델, 서원하고 약속했었던 베델,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했었던 베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들,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탓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보다가는 정신없이 세상 속에 살아왔었던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독교란 내 의지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기독교는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신앙의 결정도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셨고 임재하셨고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이며, 신학적으로 이걸 예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 떠남은 누군가가 윽박지르듯이 추방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자기가 자원해서 가출하거나 피신하거나 도망하는 그런 떠남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에 있는, 그리고 때로는 결핍 속에서 허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떠나가라고, 떠나라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스스로가 안전하게 여겼던 공동체, 안전을 보장받았던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를 떠나면 생명이 위험하고 다른 공동체에서 받아줄는지 알 수 없는 배척의 대상이 되는, 외로움의 대상이 되는, 어쩌면은 안전과 행복과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떠나가라고, 불효자가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미에 게니치라는 일본의 미래학자가 왜 일본이 한동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 성공적인 국가 경영을 하다가 나라가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침체가 되었었던가, 그 이야기는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이 막강한 미국과 겨룰 만큼 대단한, 누구도 무시 못하는 일본이었지만은 어느 순간 침체가 찾아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몇몇 기업들은 일본을 앞질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본의 도전 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같은 진단의 원인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회사 직원들이 왜 해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파견 나가거나 또는 직장에 출장이 나가거나 혹은 뭐 여기에 일하러 나왔을 때 서로가 가고 싶어 했고 자원할 만큼 경쟁적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꺼리기 시작했고 포기하고 끝까지 가라고 하면은 사표를 낼 만큼 유학도 유학 생활을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도전을 싫어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뭔가 배워야 되는 어떤 모험을 자제했기 시작하면서 성장의 동력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월 달에 신학교 총장님이 모인 자리, 그 자리에서 신학교 총장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작은 교회 장로님들이 또는 특별히 시골 교회에는 신학교에 편지를 많이 한다고 요청을 한다고, 제발 우리 교회에 교육 전도사님 좀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 좀 보내달라고. 그러나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구도 하고 또 알선도 하고 제안도 하지만은 노 한다고 합니다. 가기 싫기 때문에. 가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뻔하니까, 힘든 일이니까, 어떻게 개척을 해요? 어떻게 그 10명 앞에 놓고 아이들 가르치고 나중에 그 많은 간섭을 받고, 또는 학부형들에게 스트레스 받죠, 목사님에게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다고. 그러다가 적당한 기회에 도전할 필요 없는 어떤 편안한 큰 교회 가서 멈추어 일하다가, 그러다가 뭐 기회가 주어지면은 목회하는 것이고. 그렇게 변해지고 있다고. 그들을 향해서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라고. 익숙했던 과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옛날을 포기하라는 거죠. 나의 발목을 움켜잡고 나의 일생을 어쩌면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떨어져 나가면 이건 큰일 날 것처럼, 이건 큰 불행이 닥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존 오토버그의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베드로가 있었지 않느냐고. 베드로는 한순간이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물 위로 나왔어야 했다고.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가는 건 죽음입니다. 물 위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이거는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러나 떠난다는 이야기는, 모험을 감행한다는 이야기는 밖에서 부르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오라고. 그분 믿고 떠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떠나는 거죠. 그럴 때물 위를 걷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이걸 신앙이라고 하죠. 이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적당한 자리에서 안주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다 했지 않느냐라고 포기합니다. 밖에 나가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어쩌면 예배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썩어질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유혹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세상은 수도 없는 많은 모양으로 유혹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세상들은 너희들을 썩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냐. 구습을 쫓던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그 사람으로 떠나라라고. 그 자리에서. 근데 세상은 유혹합니다. 성공이 여기 있다고, 떠나지 말라고, 이리로 오라고, 행복이 여기 있다고, 여기에서 너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근데 속는 것이죠. 거짓이죠. 결국은 허망하고 썩어지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실 땅으로 가라. 명령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은 주고 약도를 손에 잡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라고. 나를 믿고 내 손가락 한번 바라보고 내 입만 바라보고 한번 나만 쳐다보고 나 믿고 따라와. 그렇게 할수 없겠니?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너희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지 않느냐. 우리가 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니냐. 어찌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보이는 것들을 있게 하는 능력이고 에너지고 힘이 아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떠나라! 다시 말합니다. 안주했던 자리에서 습관적인 자리에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때로는 포기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로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며, 누구든지 너를 축복한다면 나도 그를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자에게, 마치 강아지가 주인의 손가락만 보고, 마치 강아지가 주인의 입만 바라보고, 이 고깃덩어리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냥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름을, 그리고 복의 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떠남.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떠나는 것, 그건 출애굽로 여행객입니다. 때로는 목적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것. 우린 열심으로 산다고 이 세상 저 세상 떠돌아다니면서 죽을 만큼 열심으로 살기도 하고 죽을 만큼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방황하는 인생뿐입니다. 내가 정한 인생으로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고 정하지 못한 배낭 인생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만은 남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내릴 때, 그 물을 내릴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신앙이란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결코 헛된 모험이 아니라, 무모할 만한 그런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다가 중간 지역 하란에서 얼마 동안 머물고 있었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다시 시작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에서는 적어도 2000년 가까이 된 어느 날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4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적당히 이제는 직장 가지고 있고, 적당한 단어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가정 결혼해서 이루고 있고,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내가 원했던 곳은 이 땅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여기가 아니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봐요. 지도 한번 봐요. 갈대 우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을, 그리고 최고의 업적의 문명을 남겼던 민족이 수메르 민족이고, 그 수메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안전한 공동체였죠. 그러나 불임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공스러운 도시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가 꿈꾸는 성공과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테니까 나오라고. 그 불임 공동체에서, 때로는 썩어질 공동체에서, 무너질 공동체에서 내가 너를 불러줄 테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우르 공동체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적어도 1050km, 1100km, 700마일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엘파소 이상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말을 타고 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몇 달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자리, 스데반의 설교 속에도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도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뭐 이 직장에, 너 이 가정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언제까지나 아이 다 키워야지 그리고 나서도 뭘, 이건 뭐 그냥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전히 자기 울타리를 남겨놓고 자기 경계선을 남겨놓고 나는 더 이상 이거는 안 해,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 생활이야, 내가 내 승리와 내 성공과 내 능력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인데 하란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붙잡고 따라가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게 신앙이잖아요. 나를, 내 가진 것을, 아니면 내 재주를, 능력을, 그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고 붙잡고 살아갔고 그 말씀이 지도였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말씀이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몇십 년 만에 들어갔는 줄 알 수 없지만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의 갈등의 원인의 조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하란이 아니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곳에 마침내 그들은, 아브라함 가족은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고,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말씀을 믿고 도착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Welcome to 가나안 아닙니다.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배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2022년 밖에 나가면 배너가 네 개가 있을 텐데 제일 우편의 배너가 신앙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제일 끝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적혀져 있습니다. 2년 만에, 2년이 지난 마무리하면서 그 배너에 적혀져 있는 아브라함과 시작하는 신앙의 여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 어느부턴가 아 맞아 저거 해야지라는, 어젯밤에 어떤 분이 적어 놓았는데 떨어뜨려 성경책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일부러 저보라고 놔둔 건지 청소하다가 누가 주워서 옮겨 놓은 건지 그분이 적어놓은 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전 밤에 이걸 보고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늘 기도회를 앞두고 나면은 많은 갈등이 있고 여러 싸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저한테 힘을 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군가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적어놓은 그 카드, 하나님의 말씀의 카드를 저 뒤에 손 씻는 그 통 위에다가 가스련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 그리고는 7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마무리의 말씀인데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끔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람들 포인트 정립하느라고 정신없다고 그래서 놓쳤으면 전화도 하고 때로는 영수증 잊어버렸으면 쫓아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카드 써야 된다고 우기기도 하잖아요. 포인트 정립이 무슨 인생에 덕이 된다고. 아니 전략하면 되죠. 좋은 베네핏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일리지를 쌓고 살아갑니다. 아, 나는 몇만 마일이라고 그래서 비행기 공짜 티켓 하나 얻었다고 나는 10만 마일이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산이 생겼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하든 재산 늘어가면서 아니면 카운팅 밸런스나 세이빙 카운트나 아니면 집에 뭐 뭐 금고나 뭐 그것이 늘어지면은 쌓아지면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처럼 내가 왜 살았지? 뭘 했지? 지금까지 뭘 했지? 야곱처럼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터지는 인생 속에서 여전히 결핍된 인생 속에서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던 인생들 하란 땅에서 꽤 오랜 시간 방황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먹여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어선 그들을 향하여 다시 동행하시는 하나님 베델에서 때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도착했었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생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방으로 그리고 일생 동안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누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 아브라함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 땅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아브라함을 멸시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우상 앞에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죽음밖에 없는 저주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마귀가 우글거리는 이 땅에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여호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자로 세우기 시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제단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이 두려울 만큼 무서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축복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는 사람 죽을 만큼 고생하는 사람 적당히 여행을 즐기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본향이 있는 순례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